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부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먼저 그들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이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외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동맹국들과의 협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 지금은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나토와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도전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특별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곳에 왔다면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부상과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도전,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유지와 관계 개선을 위해 현대화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이 문제에 관여한 이후 다시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의 기본 원칙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구매와 러시아와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건설 등에 대해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날에는 헝가리와 폴란드,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우리 동맹국 중 일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서울에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앞으로도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25일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보호하고 양국 관계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을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규모는 이달 하루 약 100만 배럴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정박 중인 중국 선박 200여 척을 두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5일 어떤 국가라도 그 정도 숫자 선박에는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비병대가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자국이 다바다우라고 부르는 암초에 중국 선박들이 정박한 것에 대해 베트남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인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천만 9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54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달 19일 화성에 착륙한 미국의 화성 탐사선 퍼스비어런스호가 다음 달 8일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탐사선 아래쪽에 붙여서 화성으로 데리고 간 1.8kg 무게의 작은 무인 헬리콥터를 땅 위로 띄어 올리는 시험을 하는 건데요. 지구 밖 천체에서 진행하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시도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입니다. 대기 밀도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이 화성에서 비행체를 띄우는 것은 지구 상공 30km에서 이륙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데요. 그래서 이 비행체의 날개를 탄소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헬기보다 8배가 빠른 1분에 2,400회 날개를 돌리면서 초속 1m로 3m 높이까지 동체를 올렸다가 내리고 또 회전을 반복하는 그런 시험을 거쳐서 한 달 정도 뒤에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역사적인 동력 비행 도전에 나서는 이 드론 모양의 비행체 이름은 인저뉴어티입니다. 독창성, 창의성이라는 뜻인데요. 1903년 인류 최초로 비행을 시도했던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에 사용했던 천조각을 우표 크기만하게 잘라서 동체에 붙이고 있어서 그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역사적인 시도에 라이트 브라더스 모먼트, 라이트 형제의 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했던 전설의 조종사 에밀리아 에어하트고요.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영향으로 말라가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창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서쪽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안개 많이 낍니다. 동쪽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영권 지역이 영하 7도에서 시작되고 신의주와 장전이 영상 8도입니다. 낮 최고는 선봉이 영상 8도까지 오르고 평양, 양덕, 강계, 사리와 18도로 선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10도 이상이고 황해도와 평안 남도 지역은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다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됐다가 18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1도에서 12도, 개성 4도에서 17도, 원산은 5도에서 13도입니다. 함흥 4도에서 16도, 청진은 2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자, 에브리 브라더스의 Wake Up Little Suzy 뒤에 오늘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최고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76%의 효능을 보였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많은 사람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나토 외무장관 회의 소식부터 보죠. 회의가 끝났죠?
네, 유럽과 북미주 안보 공동체인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24일 끝났습니다. 23일부터 열린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 참석한 거라서 더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나토 회원국 장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대서양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관계가 껄끄러워졌는데요.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와 미국 사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맹세가 있다면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나토 간의 큰 쟁점이라면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나토를 압박했고요. 결국 회원국들은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 GDP의 2%까지 올리기로 거듭 약속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이 모두 몇 나라입니까?
네, 지난해 북마케도니아까지 가입하면서 현재 30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방위비를 2%를 충족한 나라는 10개의 나라가 안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2031년까지 2%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방위비 증액 부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방침은 뭡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외무장관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나토 동맹국들이 그 약속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동맹국들이 공정하게 부담을 나눠 가져야 어떤 결정을 할 때 공평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또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까?
네,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야욕이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이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 또 번영을 위협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유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유럽연합 EU는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또 기후변화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고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출범 자체가 이 구소련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요.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와 전략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 안보가 보장하고 있는 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위협들이 이를 막으려는 나토 동맹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집단 안보라는 것은 나토가 설립된 그 근간이 되는 항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에 이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이 세운 군사안보 동맹체죠.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나토 헌장 5조를 거론하면서 집단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나토 헌장 5조에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의 침공으로 간주해서 집단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나토 외무장관 회의를 끝으로 그러면 블링컨 장관의 유럽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외무장관 회의에 이어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했고요. 이어서 터키, 독일 외무장관 등과도 개별 회담을 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과는 터키의 러시아 S-400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문제,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과는 러시아와 루트 스트림 2 천연가스관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이 백신 임상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일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그 전에 미국에서 진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76% 효능을 보였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앞서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전에 나왔던 예방률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네, 79%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근거로 한 정보가 너무 오래됐다면서 이 효능에 의구심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사 측은 지난 2월 17일까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자료에 기반한 자료를 곧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틀 만에 공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치로 보면 당초 발표한 효능보다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65살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예방 효과는 85%에 달했다면서 지난번 발표치 80%보다 5%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자사 백신이 중증 질환 그리고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100%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발표는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은 안전성 논란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은 후에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속속 백신 접종을 임시 중단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접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안전성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인도는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생산하는 물량이 전 세계 공급할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당분간 자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BBC 등 주요 매체들이 인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 수출을 중단한 걸까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백신 물량이 앞으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임시 제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처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사업은 물론이고 저개발 국가의 백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저개발 국가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 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제약사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또 보관 방법도 덜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개발 국가들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세계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 올림픽 대회가 연기되는 이 전무후무한 일도 겪었는데 일본에서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됐네요.
네, 2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축구장에서 도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데요.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올림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관중 없이 올림픽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짚어볼까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25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1억 2,5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274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3천만 명이 감염됐고요. 54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브라질은 감염자 1,220만여 명, 사망자는 약 30만 명으로 미국에 뒤를 잇고 있는데요. 현재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20개국 이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네요.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와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개 지역에서 약 1억 7,4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 탓에 긴급한 도움이 없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네,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나라입니까?
네,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남수단, 소말리아, 중부 사헬,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는 시리아와 예멘이 들어갔고요.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내전을 겪거나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굶주림이 발생한 원인으로 우선 분쟁이나 여러 형태의 무장폭력을 들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온 경제적인 충격, 자연재해, 병충해, 그 밖에 이 구호활동 제한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식량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 구체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유엔은 5단계로 나눠진 통합식량안보단계라는 걸 쓰는데요. 이 가운데 3단계 이상이면 식량사정이 좋지 않아서 긴급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보고서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1억 7,4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3단계 이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에 가장 많습니까?
콩고민주공화국이 1,96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1,690만 명, 예멘이 1,610만 명,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1,300만 명 순이었습니다.
네, 4단계 이상의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높게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이 550만 명으로 가장 높고요. 예멘이 약 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이 약 488만 명입니다. 그 밖에 5단계에 속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남수단이 11만 명, 그리고 예멘이 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단계가 5단계인데 이 5단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5단계는 재앙, 기근 단계로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식량이나 다른 필수품이 극심하게 부족해서 기아나 죽음,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영양실조 상태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만연하는 죽음이나 생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 세계 식량농업기구, 세계 식량계획 이런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싸움을 잠깐 멈추고 취약한 집단에 구호를 제공하고 구호에 필요한 기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식량 구호를 위해서 올해 5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국경 이주자 문제를 총괄 지휘하게 됐습니다.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양성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촉구하는 포고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기술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고수하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 이주자 문제의 총 책임자가 됐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이주자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줬습니다. 이주자 문제가 부통령으로서 전면 책임을 져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행정과 외교 노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거라고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하비에르 베사라 보건생부 장관 등 관계 기관 책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여러 인사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자격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맡을 사람을 고를 때 책임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택한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부국경 이주자 문제에 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발언을 하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부통령의 위상을 강조한 얘기 같은데 특히 이주자 문제에 가장 자격이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무게가 실리네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던 이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거론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주로 미국 땅에 첫 발을 딛게 되는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본인도 또 이민가정 출신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온 아버지, 또 인도에서 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따라서 이주자 문제와 이민행정 전반에 관한 이해가 좀 깊고 또 관련 법률 사안을 다뤄본 해리스 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를 표시한 거라고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남부 국경 이주자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목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최근 미국으로 오려는 이 중남미 출신 이주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새 정부가 국경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케빈 메카티 하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주에 국경지대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주자 폭등으로 인해서 이민 행정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남쪽 국경을 통제하는 일하고 국가 안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국경수비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메카시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 국경에서 최근 체포된 사람들 중에 예멘, 이란, 터키 출신들도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특히 테러분자 감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있다고 메카시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남부 국경의 이주자 증가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죠?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달 동안 남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이 37만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초점을 맞추면 증가 추세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달 2월 한 달 동안에 멕시코와 접한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주자가 10만 400여 명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28%가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인 이주자 규모를 따지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근에 이주자가 늘어난 원인은 뭘까요?
네, 두 가지 사안을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중남미 국가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은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주자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이었죠.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국경의 장벽 건설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장벽 건설 근거였던 남부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해제시켰는데요. 또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이 남부국경의 이주자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 조치의 수혜 자격은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즉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는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들게 된 거라고 주요 언론이 전했는데요. 그래서 마이어 루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금 미국 국경은 닫혀있다, 미국으로 오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총괄 지휘를 하게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현재 남부국경 일대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중남미 국가 출신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국경을 건너도록 하는 근본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본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국경을 접한 멕시코 그리고 이주자들의 주요 출신 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협력 교섭을 해서 이민 행렬 증가세를 늦추겠다는 계획을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도록 미국 정부가 돕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단시켰던 해당 국가들에 대한 지원금도 복구할 전망입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총괄 임무를 맡게 된 데 대한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역량이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주자 문제에 대한 식견과 더불어서 외교력까지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외교 경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임무를 잘 수행해내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거라고 24일 워싱턴포스트가 논평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임금을 받도록 하는 포구령이 나왔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동일 임금의 날 이퀄 페이 데이를 맞아 관련 포구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식 현장에서 곳곳의 여성 근로자들과 화상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양성의 동일한 임금을 위해 지금 정부가 싸우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공평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 전체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일 임금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명 과정을 지켜보고 연설도 했습니다.
네, 24일이 동일 임금의 날이었네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네, 남녀 양성 간의 임금 격차를 상기하도록 만든 날입니다. 남녀가 같은 일을 1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여성이 얼마나 더 많은 날을 더 일해야 하는지 표시하는 날짜인데요. 그래서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3월 24일이었으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두 달하고도 24일을 더 일해야 같은 액수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여성들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날들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시아계 여성 동일임금의 날은 앞선 3월 9일이었고요. 어머니 동일임금의 날은 오는 6월 4일입니다. 또 흑인 여성 동일임금의 날은 8월 3일이고요. 원주민 여성 동일임금의 날은 9월 8일. 그리고 중남미계 여성 동일 임금의 날은 10월 21일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날이 있었네요. 자, 바꿔 말하면은 아시아계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중남미계 여성은 격차가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계 여성은 남성보다 두 달하고 9일만 더 일하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는 거고요. 반면에 중남미계 여성은 11달 가까이 남성보다 더 일을 해야 같은 액수를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평균 82센트를 받는 것으로 전국 여성법률센터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인종별로 또 다릅니다. 흑인은 남성 1달러 대 여성 63센트고요. 중남미계는 남성 1달러 대 여성 55센트로 격차가 더 큽니다.
네, 자,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날 포구령 서명 현장에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이 축구 선수들이 양성 동일임금 소송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출전 수당 등에서 조직적인 성차별을 당했다고 지난 2019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미국 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 출전 수당 외에도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 출전 포상금도 이 같은 경력과 경기력을 가진 남자 선수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여자 축구 선수들의 소송이 부각된 이유가 있네요.
네,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세계적인 강팀입니다. 지난 1991년과 1995년, 2015년, 그리고 2019년까지 월드컵에서 4차례 우승한 강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선수들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송에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결국 이번에 대통령이 된 뒤에 백악관에 이 여자 축구 선수들을 초청해서 동일임금 포고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좀 볼까요?
네, 지난해 5월 관련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일부 기각이 됐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던 바이든 예비후보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축구협회를 향해 경고도 했는데요. 당장 남녀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월드컵 출전 지원금을 다른 데 가서 받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정보기술, IT 기업이 몰려있어서 혁신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가 다시 문을 연다고요?
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주 가운데 한 곳이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 곳곳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24일부터 영내 기업들이 수용 인원의 4분의 1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하면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첨단 IT 기업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에서부터 유명 소셜 미디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 페이스북.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전문 업체 줌도 이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이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이 수많은 신생 기업들도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들 기업의 본사가 다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카운티 당국은 핵심 보안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장 근무를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몇 달 만에 직원들의 현장 근무, 출근해서 일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현장 근무 재개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혹은 무기한으로 원격 근무를 시행하겠다고 앞서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공중보건 자료를 제시하거나 다른 안전사항, 또는 직원들의 선호도를 근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기업들은 밝혔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격 근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덕분에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새로운 직장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이 내놓은 현장 근무 복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나 가상 파일 보관 업체인 드랍박스는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6월까지 유효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이나 9월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트위터나 줌 같은 회사들은 지역 당국의 봉쇄 완화에도 재택근무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원격 근무가 기존의 현장 근무 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근무 제한 조치 완화로 우선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 복귀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새로운 고용의 기회로 삼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회사인 패스트는 직원 56명 가운데 25%를 복귀시킬 거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재택근무 중인 다른 기업 직원들이 이 고용 상황에 지원하게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재택근무에 대한 실리콘밸리 노동자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직원들 간의 소통을 돕는 소프트웨어인 슬랙이라는 업체가 지난해 말 9천 명의 지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응답이 20%로 현장 근무 선호도 1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근무와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63%에 달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말고 다른 지역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페이스북 측은 미국뿐 아니라 해외 지사도 7월 2일까지 원격 근무를 시행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달 초에 이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지사의 경우 직원의 10%는 현장 근무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본사를 다음 주부터 일부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기술 업체들 외에 다른 직종들도 현장 근무를 시작하고 있죠?
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도 5월 3일부터 시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현장 근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컴퓨터 전문직, 사무요원 등 한 8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만 명에 달하는 시청 직원들 가운데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80%는 이미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시도 미국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결정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 더블라주 뉴욕시장은 23일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 등에서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개발 영향으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점점 말라가면서 수위가 5년마다 2cm씩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장 수위가 내려가면서 점차 말라가는 것은 앞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창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창장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한국에는 장강,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는 양치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창장은 중국 서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동부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어귀까지 약 6,270km에 걸쳐 흐릅니다. 창장은 나일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창장 유역은 높은 산과 빽빽한 산림부터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홍수가 만든 비옥한 습지대와 분비는 수로에 걸쳐 있어 생물학적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창장 유역 면적은 약 4억 5천만 에이커로 한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창장은 식수와 고기잡이 그리고 농업과 교통에서 창장에 의존하는 수많은 지역 집단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표범이나 대왕판다, 지느러미 없는 돌고래 등 희귀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창장 유역에는 중국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삽니다. 또 충칭, 청두, 우한, 난징,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창장 유역은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티베트, 장족, 창족 등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절반이 넘는 종족들이 삽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숲과 습지대 그리고 강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창장 삼각주 지역은 중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장 삼각주는 창장을 끼고 있는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을 포함하는 동부 연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창장 삼각주는 중국에서 소득이나 소비, 교육, 시장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곳입니다. 중국 정부는 초대형 경제권인 창장 경제벨트 조성 사업을 2014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장 경제벨트는 윈난에서 상하이까지 창장을 따라 동서로 이어지는 중국 최대 규모의 경제권입니다.
From coal to heavy industries and cars, China's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as diverse as.
하지만 창장 유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으로는 특히 기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기후 변화로 강물 양의 변화 폭이 커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창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웅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으로 잠시 쉬어갈까요? Save Your Tears입니다. 더 위켄드의 노래입니다.
보입니다. 대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이 여성 역사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각 분야에 걸쳐 이룩한 여성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조종사 어밀리어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5월 21일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여성사와 항공사의 길이 남을 위협으로 에어하트는 즉각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파일럿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는 불행히도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하다 도중에 사라져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1897년 7월 26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사스주 애치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회사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그 지방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어하트는 모험심이 많고 독립성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1920년 12월 28일 에어하트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행사였습니다. 약 10분간 비행기를 타본 다음부터 에어하트는 완전히 비행에 빠져들었습니다.
19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에어하트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여자 예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2학년 중반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군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에어하트가 처음으로 비행기술을 배운 것은 192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92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16번째로 비행사 면허를 땄습니다. 조종사가 된 에어하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최초의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키너 에어스터라는 이름의 중고 비행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노란색 쌍발 프로필러기인데 그녀는 그 항공기의 이름을 캐너리라고 바꾸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이 비행기로 고도 4,267m 상공까지 올라가 여성 비행사 최고의 고도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28년 4월 어느 날 에어하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대서양을 날아보지 않겠느냐, 대서양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돼보지 않겠느냐는 한 남성의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즉각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이 계획을 구상한 출판업자 조지 푸트남을 만났습니다. 푸트남은 에어하트에게 조종사 윌머 빌 스툴츠와 부조종사 루이스 슬림 고든과 함께하는 비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1928년 7월 17일 캐나다의 뉴펀드랜드에 있는 트레파시 하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포커 F7이라는 기종으로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의 프렌드쉽호였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을 약 21시간 비행한 끝에 영국 남서부 웨일스의 베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이 탄생한 역사적인 이 비행은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뉴욕에서는 색종이가 하늘을 뒤덮는 환영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어하트는 이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남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보조 역할만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감자 자루와 같이 실려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대서양 비행을 준비할 때부터 출판업자 푸트남과 가까워졌고 1931년 2월 7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단독 비행으로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 공작에 돌입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최초의 단독 비행은 앞서 찰스 린드버그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린든버그의 비행이 있은 지 5년 만에 에어하트는 다시 뉴펀드랜드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눈보라가 쳤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하트는 파리 대신 아일랜드의 런던데리 부근 어느 목장에 착륙했습니다. 이 일대 목장의 모든 소를 놀라게 한 다음 나는 어느 농가의 뒷마당에 착륙을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에어하트의 이 비행은 여성 최초라는 기록 외에 대서양 최단시간 횡단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에어하트가 대서양을 건넜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어하트는 영웅이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에어하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영예 십자 비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에어하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이 용감한 여인을 귀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밀리오 에어하트는 1930년대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세계인에게 희망의 이름이 됐습니다.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어밀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자신의 비행이 지능, 협력, 속도, 냉정, 그리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에어하트는 계속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리콥터의 원조격인 오토자이로 비행고도 5,610여 미터 신기록,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까지의 3,860여 킬로미터의 태평양 단독 비행, 멕시코 시티에서 뉴욕까지의 단독 비행 등입니다.
나이 40에 가까워지던 1937년, 에어하트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비행입니다.
그해 6월 1일 에어하트는 항법사 프레드 누넌과 로키드 일렉트라 쌍발 엔진 항공기를 몰고 마이애미에서 야심찬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남미를 거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날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쪽 방향 코스였습니다.
6월 29일 이들은 뉴기니의 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비행거리는 약 11,265km, 다음 목적지는 중부 태평양 상에 있는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하울랜드는 길이가 1마일 반, 넓이가 반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그 다음 기착지 호놀룰루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채워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7월 2일 두 사람은 라에를 이륙했습니다. 항법사 누너는 정확하지 못한 지도로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군 소속 이타스카호가 하울랜드 섬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를 하도록 배치됐습니다. 다른 두 선박도 갑판에 불을 켜고 에어하트가 항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도 있었습니다. 누난의 항로 파악은 어려워졌습니다. 에어하트는 이타스카호에 날씨 흐림, 날씨 흐림을 계속 반복해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자주 끊기고 잡음은 심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에어하트는 배가 보이지 않음, 연료가 다 떨어져 간다, 우리 고도는 1000피트라고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교신이 끊기자 즉각 공중과 바다에서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7일 동안 25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7월 19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추락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은 1939년 1월 5일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실종된 날을 사망한 날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울랜드 섬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에어하트의 이름을 딴 도로, 학교, 공항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인 캔자스주 애치슨에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해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일부러 실종돼 비밀리에 살고 있다고도 하고 당시 남태평양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발각돼 처형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 있고 비전 있고 여성으로서 또 항공인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여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 영화 몬스터 호텔 3편을 보면서 영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 호텔을 운영하느라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지 못한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라큘라 드락. 아빠의 생애 첫 휴가를 위해 그에 따른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여름을 맞이한 몬스터 호텔 가족들은 인간 세상으로 첫 휴가를 떠납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nailed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You nailed it, honey. Nail 하면 못, 손톱 혹은 못으로 박는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Nailed it은 잘했어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못으로 벽에 어떤 것을 깔끔하게 고정하는 표현을 상상하면 감이 잘 오겠죠? You nailed it. You did a great job. 아빠 드라큘라 드락은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미모의 크루즈 선장 에리카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얼마 안가 그녀의 무서운 음모가 밝혀지며 몬스터 호텔 가족들의 휴가는 악몽으로 바뀌는데요. 아빠 드라큘라가 딸의 크루즈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한 말 You nailed it, honey. 정말 잘했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잘했어. 잘 이뤄냈어. You nailed it, honey.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저희 Cinema English 코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